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도르트 신경 계속 보고 있는데요. 도르트 신경 이제 두 번째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한 인간의 구원 여기에 대한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다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도르트 신경은 이렇게 바른 교리를 말하고 잘못된 교리를 학론파가 주장했던 잘못된 교리를 지적하고 논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 잘못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르트 신경이 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 교회를 한동안 시끄럽게 만든 오류에 대한 거절 이렇게 되어 있고 총회는 선택과 유기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한 인간의 구원이죠. 여기에 대한 교리를 설명한 후에 이러한 자들의 오류를 거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항이 이렇습니다. 저들은 성부께서 어떤 일을 그의 이름을 불러 구원하시려는 확실하고 정해진 계획이 없는 채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정하셨다. 그래서 획득된 구속이 어떤 개인에게 실제로 단한 번도 적용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획득한 것의 필요성, 유용성, 가치가 모든 부분에서 손상 없이 완전하고 완성된 온전한 것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학론파가 가르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의 오류를 거절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거절하는지 이렇게 그 다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주장이 성부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모욕하며 성경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구주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그들을 알며 이사야 선지자도 구주에 관해 말한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마지막으로 이 주장은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조항을 훼손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론파의 주장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면 먼저 이렇게 하고 있죠. 성부께서 어떤 일을 그의 이름을 불러,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특정한 누구를 부른다는 것이죠. 특정한 누구를 불러서 구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시죠.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서 불러내었듯이 그렇게 누군가를 불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누군가,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내서 이제 구원하시는데 그런 특정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건 정해진 사람 이름인 거죠. 그를 불러서 구원하시려는 확실하고 정해진 계획이 없는 채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는 특정한 누군가를 구원하시려는 계획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제 학론파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학론파의 주장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구속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획득했다. 그리고 그 획득된 것이 적용되는 것은 각 개인의 믿음에 달려 있다. 이것이 학론파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을 가능성이 된 것, 그러니까 구원을 획득했다기보다는 구원의 가능성을 획득한 것이 되고 말고, 그래서 그 구원의 가능성을 자기 것으로, 자기의 구원으로 만드는 것은 각 개인의 이제 믿음의 능력이 그렇게 하고 만다. 이것이 이제 학론파의 주장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벌어지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제 모든 사람이 믿을 수도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의 구원의 가능성을 획득했고 모든 사람이 믿는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믿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구원의 가능성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학문파의 주장을 따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반대가 이제 이런 반대인 거죠. 아,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육신하여 하시고 그 무한한 가치가 있는 그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그래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는 죽으심, 가치없는 죽으심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 지금 학론파가 어떻게 답하고 있는 것이냐면 획득된 구속이 어떤 개인에게 실제로 단 한 번도 적용되지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서 아무도 구원을 못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획득된 것의 필요성, 유용성, 가치가 모든 부분에서 손상 없이 완전하고 완성된 온전한 것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아무도 안 믿어서 아무도 구원 못 받아도 예수님의 그 가치는 그것은 손상 없이 그냥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답을 합니까? 이 주장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주장이 이 오류를 거절하면서 어떻게 거절하냐면 이 주장이 첫 번째 성부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모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왜 지혜를 모욕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정작 아무도 구원을 못 받게 되는 이게 과연 성부 하나님의 지혜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모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공로가 된다면 그거야말로 모욕하는 예수님의 공로를 모욕하는 그런 주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과 모순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구주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그들을 알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 비유신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 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목자의 양, 내 양이 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삭군과 목자를 비교하면서 목자는 자기 양이 있다. 그래서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이 선한 목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 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위하여 죽으신다고 했을 때 그 양들을 위하여 죽으셨는 것이지 그냥 그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가 그리고 그러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그의 영혼을 석권 제물로 드리기에 그의 이르면 그의 씨를 보게 되며 분명한 그 후손이 있는 것이죠. 그 백성이 있는 것이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특정한 그 백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주장은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조항을 훼손한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를 믿는다고 했을 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무리로서의 그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시편 찬송 뒤에 보시면 시편 찬송 뒤에 보시면 거기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의 교회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4문이죠. 54문. 54문. 54문 제가 읽고 답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이 우리가 보편적 교회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그 교회를 부르신다는 거죠. 부르신다. 그래서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지금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부르시는 교회가 있다. 근데 그들은 어떤 무리냐면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그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은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교회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불러 모으는 교회가 없다. 특정한 이름을 불러서 너 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누구야 부르는 거죠. 이렇게 불러서 특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인데 그게 없이 그러면 이제 인간의 가능성의 교회가 되는 것이 인간의 가능성에 남겨지게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아무에게도 단 한 번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교회를 믿는다는 이 우리의 그 사도신경의 이 신앙고백 조항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잘못된 주장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목적이 은혜의 새 언약을 자신의 피로 실제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은혜의 언약이든 행위 언약이든 인간들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실 권리를 성부께 얻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자들의 오류를 거절한다. 이것은 그 다음부터 그 오류를 거절합니다. 네, 그 반박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성경과 모순된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가르치며 유언은 죽은 후에야 유효하다고 가르친다. 예.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의 목적이 뭔가 했을 때 죽으심의 목적이 뭐냐? 이제 이것은 바로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그 죽으심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학론파는 그 죽으심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분의 그 죽으심의 목적이 그러니까 구원의 가능성을 위한 획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획득하셨는데 그것을 적용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학론파의 주장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각 개인의 믿음이 받아들여지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학론파가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말과 같으냐면 예수님께서 특정한 목적 없이 그러니까 내가 나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이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나 이것 때문에 누가 구원받을까 나는 모른다 이러고 죽으신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학론파는 이런 택한 백성 그리고 언약 백성을 특정한 언약 백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십자가로 얻어진 게 뭐냐 했을 때 십자가로 얻어진 게 뭐냐고 했을 때 학론파가 답을 하기를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죠. 은혜 언약이든 행위 언약이든 어쨌든 어떤 언약을 맺으실 권리를 성부께 얻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향하여서 아 내가 이제 아 십자가 세워졌구나. 내가 은혜 언약을 내가 이제 다시 세워야겠다. 아 십자가가 있구나. 이것을 조건 삼아서 내가 이제 행위 언약을 맺어야겠구나라는 어떤 권리를 이제 얻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항론파는 그거죠. 십자가가 없었다면 하나님께는 언약을 세울 만한 권리가 없으시고 그렇다면 인간들은 다 죽어야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항론파의 주장은 이제 십자가를 세워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 이제 십자가가 있으니까 이 십자가의 근거에서 내가 행위 언약을 세울까 아니면 은혜 언약을 세울까라는 그것을 이제 생각하고 계신 그런 권리를 얻어 주신 거라는 거죠. 이것은 2번, 3번, 4번에 이제 사실은 연결됩니다. 2번, 3번, 4번의 주장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그 다음 또 가시면은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하게 되시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행위 언약,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은혜, 어느 정도의 행위를 이렇게 하고 인간에게 맡겨 두신다면 인간이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조건에 따라서 인간이 그 가능성을 획득하게 되는 방식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성경과 모순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보증이 되셨다. 그래서 이제 보증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언약 백성들을 위한 보증이 된 것이죠. 언약 백성들을 위한 보증이 된 거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보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보증을 서면 그 보증한 선자에게 보증을 선자가 그걸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 되고야만 한다는 것이죠. 되고야만 한다. 그래서 이런 단순히 언약을 맺으실 권리만을 획득하는 그러한 죽으심이었다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보증이 되셨다. 언약 백성이 되고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보증을 해주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3번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또 우리가 3번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어떤 오류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만족을 통해서 구원 자체와 믿음 그리고 괄호 열고 믿음으로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이 만족이 효과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 만족이 효과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 자체와 믿음을 꼭 누군가를 위해서 확실히 공로를 얻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롭게 인간들을 다루실 또한 원하신 대로 새로운 조건을 부과할 권세나 전체 의지를 성부께 얻어주신 것이다. 이것들에 대한 성취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으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무도 성취할 수 없거나 모두가 성취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자들의 오류를 거절한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르트 신경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해 너무 낮게 평가하고 그 죽으심을 통해 나온 중요한 열매와 은택을 전혀 알지 못하며 펠라기우스 주의 오류를 지옥에서 다시 불러들인다. 이제 이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이든 행위 언약이든 세운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걸 어떻게 되는가가 이제 3번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만족을 통해서 구원 자체를 얻은 것도 아니다. 구원 자체를 꼭 누군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만족을 통해서 구원 자체와 믿음을 누군가를 위해서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자체를 얻은 것도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얻은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거 항로파의 주장입니다. 중간중간 이게 항로파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뭔가 오히려 새롭게 인간다를 다루실 또한 원하신 대로 새로운 조건을 부과할 권세, 아까 언약을 맺으실 그 권리를 얻은 것처럼 이제 여기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무엇이냐면 원하신 대로 새로운 조건을 부과할 권세나 전체 의지를 성부께 얻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제 십자가가 있구나. 십자가를 그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할까라는 그것을 성부께 얻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성취는 그 조건을 이제 부과하게 되는데 조건을 부과하게 될 때 이 조건에 대한 이 성취는 인간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 이게 죽었으니까 이 제가 이제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인간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 얻을지 그 조건은 성부께서 결정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 성부께서 그 조건들을 결정하면 그 조건의 조건을 성취하는 그 일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무도 성취할 수 없거나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으니까 인간들이 자기 의지로 모든 인간들이 거절하면 어떤 구원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인간들이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그 조건을 성취하면 모두가 성취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이제 도르트 신경은 거기에 대하여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하여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죽으심을 통해 나온 중요한 열매와 은택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죽으심에 관하여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작 구원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주었으나 구원하지는 못하는. 특별히 전적 부패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고 그러면 정말 구원의 가능성은 인간에게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구원 자체를 얻으신 것이고 또한 믿음 자체를 얻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 너무 낮게 평가한다. 그 죽으심을 통해 나온 중요한 열매와 은택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죽으심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 은택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펠라기우스 주의 오류를 지옥에서 다시 불러들인다 그랬죠. 이제 펠라기우스 주의는 초대교회에서의 있었던 이제 오류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자유 의지 펠라기우스 주의는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내가 언제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내 의지로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 주의인데 이것을 자유 의지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펠라기우스주의 오류를 지옥에서 다시 불러들인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번 그래 네 번째 오류는 뭔가 여기 연결돼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저들은 성부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중보를 통해 인간들과 맺으신 이 은혜의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 요구를 철회하시고 믿음 자체와 믿음의 불완전한 순종을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간주하시며 은혜롭게도 영생의 상급에 대한 자격으로 여기는 것에 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뒤에 보시면 이렇게 도르트 신경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답을 해봅니다. 이들은 성경과 어긋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또한 이들은 불경건한 소시니우스와 함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음에 대해 새로이 이상한 것을 온 교회 일체에 반대하면서 들여온다. 학론파가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래서 아까 이 항에서 언약 얻을 권리를 성부께 주었고 그 3번에서는 그 조건을 또 성부께서 마음대로 취하실 그 조건을 얻으시기 위해 죽으셨다고 했는데 이제 4번이 다 그걸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부께서 어떻게 결정하셨냐 하면 성부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중보를 통해 인간들과 맺으신 이 은혜의 새 언약은 이제 학론파의 주장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고 구원받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 요구를 철회하시고 믿음 자체와 믿음의 불완전한 순종을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성언약이니까 마치 우리가 아 은혜의 성언약이면 그 용어가 우리랑 똑같으니까 아, 똑같은 우리가 가르치는 거랑 똑같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은혜의 성언약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들은 구약에서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 요구는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제 어떤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믿음의 순종이라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보다는 조금 더 쉬운 인간들이 부족해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 요구를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쉬운 조건을 주신 것이죠. 쉬운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순종. 근데 이 믿음의 순종은 불완전한 순종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내가 여기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이제 이것은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은혜의 새 언약이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결국 인간이 자기 자유로 믿음의 순종을 하는 일종의 또 다른 행위 언약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이제 학론파의 주장에서는 인간이 믿음의 순종을 통한 그 행위로 구원을 얻는 행위 언약으로 이것을 바꾸어 버린 것이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거기 있는 대로 로마서 3장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서 구원 자체가 얻어진 것이고 의롭다 하심도 얻어진 것이지 인간에게 있는 우리의 믿음이 공로가 되어서 믿음은 공로가 아닌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공로를 적용하는 그 수단인 것이죠. 수단. 정확한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밥을 먹어서 배부르다 했을 때 밥을 뭐로 먹냐면 숟가락으로 먹는 것이죠. 숟가락. 그런데 숟가락 때문에 배불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수단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사실은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데 지금 학론파는 믿음 자체를 하나의 공로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영생의 상급으로 여겨지는 그런 공로를 인정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하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5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까지 나아가서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저들은 모든 인간이 화목의 신분과 언약의 언약의 은혜에 받아들여졌으며 그래서 아무도 원죄 때문에 정죄 심판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또는 정죄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원죄 죄책에서 벗어났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자들의 오류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너무 한 줄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지만은 자 여기에 대해 어떻게 논복한지 먼저 읽어봐야겠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는 성경과 반대된다. 그래서 이거 오항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답을 하고 있죠. 자 어떻게 가르치는가 저들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모든 인간이 화목의 신분과 언약의 은혜에 받아들였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그 구원의 가능성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 화목의 신분, 언약의 은혜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아무도 원죄 때문에 정죄 심판에 대한 책임이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원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원죄 모든 사람이 원죄 죄책에서 벗어났다. 다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남은 것은 자범죄밖에 안 남았다. 특별히 이제 어떤 자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다. 뭐 때문에 가는 거냐? 그들의 불신 때문에 지옥 간다. 라고 가르치는 자들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류이죠. 불신도 죄이지만 그들은 그들의 그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죄의 죄책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이제 마치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 유아 때 죽는다면 다 천국에 간다. 왜냐하면 자범죄는 없고 원죄의 죄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뭐라고 말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원죄를 갖고 우리는 태어나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원죄의 죄책과 원죄의 오염을 갖고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반대하고 있죠.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이걸 또 계속 붙들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항 저들은 획득과 적용의 구분을 사용하여 경솔한 자들과 미숙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을 스며들게 한다. 하나님 자신에 관하여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획득된 은혜를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전달하기를 원하신다. 다른 이들과 달리 어떤 이들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면 그 차이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고 자유의지는 스스로를 차별 없이 제공된 은혜에 적용한다. 그러나 그 차이가 긍휼의 특별한 은사에 달려있는 것은 아닌데 이 특별한 은사는 어떤 이들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여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과 달리 은혜를 자신들에게 적용하게 된다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자들의 오류를 거절한다.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저들은 마치 건전한 생각에서 이 구분을 제안하는 것처럼 하면서 치명적인 펠라기우스 주의 독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려고 애쓴다.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지난 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획득과 적용의 구분. 그래서 획득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획득, 그 적용은 각 개인의 자유의지에서 나온 그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것을 지금 자유의지의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도르트 총대들은 여기에 대하여 그 펠라기우스주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7항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셨으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는 죽으실 수 없었고 죽으실 필요가 없었고 죽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자들의 오류를 거절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도를 반대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분명히 이들을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 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7항의 항론파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선택하셨으면 구원을 얻는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있어? 선택하면 당연히 영생을 얻는 것이니까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경륜, 일하시는 그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자신의 속성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인데 그 의로우신 것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죄인들을 저 죄인이지만 내가 선택하셨으니까 그냥 구원하면 돼,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에 대한 분명한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속, 대속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의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선택했으니까 내가 의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내가 구원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되 그 의를 오히려 공의를 세우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그의 독생자가 십자가를 통하여 치르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또 여러 잘못된 또 주장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는지 다시 또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저희에게는 아무런 공로와 가치가 없고 오히려 우리의 오염들을 볼 때에, 우리의 원죄를 볼 때에 주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임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독생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무한한 공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선언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언약에 속한 자요 언약 백성으로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사오니 이제 그 언약의 신분에 맞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